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상할 때, 다시 한번 시작! 감정이 상할 때. 요즘 그 필리핀 학교들 방학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한 달 혹은 두 달 이상을 한국에 가 계신 분이 많고, 어떤 가정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이제 뭐 직장이 있거나 생업이 있는 분들은, 남편들은 여기서 이제 세부에서 일하고 계시고 부인들은 이제 한국에 가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바이크 선교회 자전거 타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이 반 이상이 다 부인이 없어요. 남편 단국가 계시고 남자들 혼자 여기서 밥 해먹고 잘 있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 하나를 제가 좀 봤는데 한번 좀 볼까요? 부인이 여행 가면서 냉장고에 까불지 마라 이런 말로 오행시를 붙여놓고 갔다 그래요. 아마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상도 억양이 좀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에 경상도 분이 되게 많아요. 경상도 분이 뭐 대구, 뭐 부산, 뭐 대구 되게 많으신데, 이 까불지 마라, 이게 아마 경상도 분이 많이 쓰시는 표현인 것 같아요. 까는 뭐냐, 가스 조심하라는 거고, 불은 불 조심하고, 지는 지퍼 조심,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마는 마누라는 돌아온다. 그리고 라는 라면 끓여 먹고 있어라. 이거래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중년 남자가 남자분 혼자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이걸 열심히 적으시더라고. 안 적을 때는 설교 말씀 적으셔야 되는, 짜고 하는 얘기니까 안 적으셔도 되는데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걸 본 남편이 그 옆에다가 글을, 오행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제목은 웃기지 마라 이건데, 웃음이 절로 난다. 그 다음에 기는 기뻐 죽겠다, 이제 가서 기뻐 죽겠다 이거고, 지는 지퍼는 내 자유다, 마는 마누라는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라는 라면은 니나 먹어라. 이렇게 아마 경상도 사투리로 했던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사실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관계가 없이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전부 너무너무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괜히 사람 무섭다고 사람 안 만나고 뭐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그중에 또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생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부부도 관계잖아요. 교우도 관계고 친구 관계, 뭐 직장 동료 관계, 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관계라는 거를요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학교에서 배워야 되죠, 그죠?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도 이게 건강하게 되고 상처를 안 받고 건강하게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유지해가면 좋은데, 때로는 학교에서 그냥 엄한 거 배워와서 마음에 상처만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 염려가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이 관계라는 거를 가르쳐줄 때가 참 없어요. 근데 교회가 제일 좋아요. 교회는 왜 그러냐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도 못됐어도 받아주고, 교회 못된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잖아요. 당신 교회 오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교회는 저분이 좀 아직 변화가 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그 안에서 이런 사회생활이라는 걸, 인간관계라는 걸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도 이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를 좀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관계가 단절되거나 아주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잠깐 보여드린 이 뇌 그림 좀 기억하시죠? 사람의 뇌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다 그래요. 사람의 뇌는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해드렸던 이 실험에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실험에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뇌라는 게 말이죠, 욕과 같은 부정적인 말은 일반 단어보다 몇 배요? 네 배나 강하게 충격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배나 강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 강하게 기억되는 게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 분노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확 자극하는 거예요. 누가 뇌 욕을 확 심하게 하잖아요. 이게 떠나지 여기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감정의 뇌를 확 장악하게 되고 이 자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성의 뇌 활동을 막아버려요.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감정의 뇌가 말이죠 이성의 뇌 활동을 막아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뇌를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이성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감정이 폭발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하지는 안 될 행동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무서운 게 있고 두 가지인데 오늘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과의 김주환 교수는 이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이분이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세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 정서는 내 확장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은 뇌의 사고력을 좁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라는 이 존재가 말이죠. 이 뇌라는 게 이곳이 기분이라든지 감정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뇌가 빨리 도는 거예요. 활발해져요. 막 확장이 돼요. 기분이 좋아져야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습의 능력이 뛰어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막 그냥 하면서 무섭게 하고 막 공부 안 하면 넌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이성의 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를 마비시켜 버리면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이게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 감정이나 혹은 그 감정이 우울해지게 되잖아요. 부정적 감정이 들거나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뇌의 사고력 있죠. 학습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뇌의 사고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학창시절에 어떤 일들로 공부 열심히 할 때 마음과 감정이 힘들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시험 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막 싸워요. 부모님이 막 싸워서 그 소리를 그냥 막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들렸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싸워도 막 크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못 해요. 그 내일 시험인데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뚫고 공부하는 애들은 대단한 애죠. 그냥 엄청난 애죠. 또는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 다음날 시험인데 헤어졌어. 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 공부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을 망친 경험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망치잖아요. 공부도 망쳐요. 마음을 망치면 안 돼요. 마음을 망치면 공부도 망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문제가 쉬워지기도 하고요.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아이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확 돌잖아요. 그럼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감정적인 것 때문에, 정서적인 것 때문에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성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안 도는 거예요.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뇌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성과 기억의 뇌까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기분일 때는 학습동기가 유발이 되고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지만 우울한 기분일 때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습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김 교수께서 이 말을 덧붙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가정부라든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는 것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부정적 정서를 계속 유발하면 얘는 한마디로 바보가 됩니다. 예. 이건 어학연수나 뭐 유학 그리고 뭐 자녀교육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습력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이가 정말 그런 부정적인 어떤 정서 때문에 가정부라든 그게 뭐라 그러든 그런 것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들을 협박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기분 좋게 만드셔야 이 아이들이 머리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협박만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정서가 여기서 움직여져야 뇌가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야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애도 공부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과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브레이크가 확확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문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믿음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말에 관한 부분이었죠. 오늘은 감정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틀린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틀린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지원까지 얻게 됐어요. 자,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안디옥 교회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1차 선교여행은 여기서 초록색을 따라서 키프로스 섬이죠. 여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일로 가서 여기서 또 배를 타고 여기가 터키 지방인데 터키 지방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그리고 또 빨간색은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기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최초의 다민족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너무 잘 맞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지중해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하고 배를 타고 터키의 여러 지방을 돌면서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세워진 그 교회들이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이 거기에 뭐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뭐 좀 뭐 나누고 기도도 한다 그러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세워진 교회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해 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바나바 역시 그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37절, 38절 볼게요.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청년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행했단 말이에요. 청년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는 같이 동행했어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가 전면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를 쭉 하면 마가가 잠자리를 마련한다거나 뭐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서포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청년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섬에서 터키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서 내륙의 항구 도시인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갑자기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막 설득을 했어요. 아, 이제 좀만 참아라. 뭐 이렇게 외지에 나왔으니까 힘들 수 있지. 그러면서 좀 막 건면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막무가내입니다. 저 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버려두고 이 마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왜 마가가 갑자기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은 그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래 마음이 깊은 상처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로 아마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마가가 담당한 일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갔으니까 마가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은 마가가 맡았던 일까지도 아마 감당하느라 더 고생을 했을 겁니다.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을 거고 고생스러운 선교 일정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여러분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그래서 이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서빙을 하고 이랬던 청년이 마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가셨을 때 따라갔어요. 또 이 청년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걸 분명합니다. 그리고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나중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 처소가 되죠. 그런 큰 집을 갖고 있는 거로 봐서 굉장히 부자였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역시 부자였죠.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어요. 그런데 마가의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홀로 계신 예루살렘에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이 됐을 수도 있고 밖에 나와서 고생고생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고 우리 남자들도 군대 가면 엄마 부르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우리 우주도 이제 몇 년 뒤에 군대 가잖아. 그렇지? 그렇죠? 군대 가는 5년 뒤면 가는 거예요. 5년, 6년 뒤면 이제 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엄마 그러면서 또 울고 있을 때 잘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예루살렘에 홀로 계신 그 어머님이 어쩌면 마가는 뭐 너무너무 그립고 집이 너무 그립고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부에 오신 분들도 집 떠나서 여기 한국에 집 있잖아요. 집 떠나 집 다 정리하고 오신 분은 여기서 뭐 살아야 되니까 딴 생각 별로 안 하시겠지만 한국에 좋은 아파트 해놓고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와가지고 방 하나짜리 거실 하나짜리 막 스튜디오 탑 이런 데 막 탈다 보면 막 애들이랑 부딪히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한국에 내가 그 편한 집을 왜 놔두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러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나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돼. 여러분 근데 이 선교 여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에 무슨 또 그런 좋은 환경들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마가가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논의하는데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지난번 마가의 실수를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마가 실수를 용서해 주고 마가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선교 여행에 데려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바나바의 성품으로 보자면 충분히 이럴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성경을 살펴보면 약간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런 나약해 빠진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괜히 그런 일 반복되면 우리 선교팀 힘만 다 빼놓을 거고 사기만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주 스트릭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둘이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이제 충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손 들어볼까? 이게 사실은 누가 누이 두 사람의 말을 흑백 논리로 나누듯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아직 젊고 어렸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면서 성장해 온 거예요. 사실은 20대 청년의 이직률이 얼마나 높아요. 왜 그래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책임감 아주 강해야지 20대부터 그냥 그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20대 때는 근데 뭐 힘들거든요. 세상에 근데 힘 안 든 일이 없는데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또 옮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반복해 오면서 사실은 성장해 가고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가가 이랬던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이 바나바의 말이 맞죠. 그런 사람 잘 키워야죠. 그런 청년들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일꾼으로 써야죠. 마가의 말, 이 바나바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1차 선교여행 당시 모두 다 정말 힘들게 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 연장자였어요. 몸도 힘든데 그 연장자들이 막 일정을 막 피곤해하면서 잠도 뭐 대여섯 시간만 자고 막 그냥 힘들게 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갑자기 선교팀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팀원들의 사기가 꺾여지고 낙심케 할 만한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분명히 이것은 바울에게는 큰 어떤 데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 분위기 흔들어 놓는다면 그런 사람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도 굉장히 힘들게 되면 안 된다. 바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도 맞죠. 바나바의 말도 맞고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감정적인 반응이 주로 뭐냐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결코 그 상황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이 사람이 약간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그래.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뭐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상황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더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만들 뿐입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그걸 따지잖아요. 그걸 따지잖아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꼭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러면 옳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그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죄인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실패자 만들어버리고 패배자 만들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계속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어울리겠어요? 그 사람 계속 내가 얼굴 보고 살 사람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패배자로 만들면 안 돼요. 죄인으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파수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면 안 돼요. 진리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건 물러설 수는 없죠. 그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 모든 부분에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는 그냥 열린 마음 갖고 가야 돼요. 연인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전에 참 부부가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그 순간 좋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 교육 철학과 방식이 달라서 막 충돌이 막 생기네요. 부부가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가 충돌이 생겨요. 어떤 아빠는 애는 엄하게 해야 된다, 버릇없게 키우면 안 된다, 엄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엄마는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 그러고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옳다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의 교육 방식이 자기께 바르다고 싸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조금씩 서로 보완해서 해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도 생각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이 당연히 다르죠. 어떤 분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 다니는 것도 재밌고 그런 거다. 뭐 놀러도 자주 가야 되고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어떤 분은 교회에 놀려고 왔냐? 교회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마다 다 집중하는 부분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집중해요. 선교만 해 정말. 선교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어떤 교회는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집중하고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요, 한 가지라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선교만 해요. 다른 건 못해요. 선교만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요. 어떤 교회는 기도만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근데도 이 교회가 잘 성장해. 어떤 교회는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선교고 기도고 잘 몰라요.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요. 어떤 교회는 구제만 그렇게 열심히 해요. 다른 건 잘 못해요. 근데 구제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근데 뭐라도 한 가지 잘하잖아요. 뭐라도 한 가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걸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셔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분야에 계속 쓰고 계시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는 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런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섬기도록 우리를 한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손이 일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해요.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왼손보다는 조금 더 근육도 발달하고 더 두껍고 크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어깨도 이쪽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넓은 경우도 있고 왜냐면 오른쪽을 많이 써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손이 참 기능을 잘하니까 다른 지체들은 필요 없고 여러분 온몸에 손이 이런 손이 20개 30개씩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여기도 있고 배에서도 쭉 나오고 뒤에서도 쭉 나오고 예?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괴물이에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이게 잘 쓰임 받는다. 이게 제대로 쓸모가 있다고. 교회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신 거예요. 노래 잘하는 분들이 우리 노래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노래 잘하는 사람만 교회 등록할 때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 그리고 등록받아요? 그런 분이 두드러지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은사 중에도 두드러지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손만 있으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또 필요하고 온몸 지체 각 부분에서 파트마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손이 필요하고요. 발도 필요하고요.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분은 드러나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같이 계셔야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방송 프로가 있어요. 예전에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독일 친구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한국의 그 음식과 문화와 같은 것을 즐기며 여행하는 리얼리티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독일 편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참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보면 참 생각이 바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프로에서. 근데 친구들을 이제 초대한 거예요. 한국에 초대해서 한국의 여러 이제 것들을 이제 경험케 한 거죠. 우연히 본 이 프로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독일 친구 셋이 한국 맥주를 마셔보기 위해서 호프집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하면은요 맥주의 고향 아니에요. 맥주의 원조잖아요. 원조. 뭐 세계 제일 유명한 맥주들이 거기 다 있대요. 저는 몰라요. 한 마셔봐서 모르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한국 맥주도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이 독일 친구들이 왔어. 맥주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맥주의 나라라고 할 만큼 유명한 맥주들이 있는 이 독일에서 온 한 친구가 한국 맥주를 딱 맛보더니 친구들에게 한국 맥주보다 독일 맥주가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맥주는 너무 묽다는 거예요. 너무 묽어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독일 맥주가 진하고 좋다는 거예요. 독일 가면 한번 마셔보세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의 말이 제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뭐였냐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를 초대한 곳이잖아. 맛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맛이 다른 거야. 독일은 독일 맥주 맛이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 맥주 맛이 있는 거야. 독일은 우수하고 한국은 열등한 게 아니야. 독일은 낮고 한국이 낮은 건 아니야. 독일은 독일의 색깔이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의 색깔이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아,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면서도, 야, 독일이라는 사람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저렇게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말하는 거 재미 하나도, 말 재미있게는 못하더라고요, 저처럼. 근데 생각이 참 바라요. 근데 이 친구의 친구도 또 그렇더라고. 다니엘의 친구도 또 생각이 참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독일이 발전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구나. 존중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틀리다 그러지 않고 아, 저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저것도 괜찮은 거야. 다른 거야. 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말은 틀렸고 아내의 말은 틀렸고 생각이 틀렸고 우리 아이의 말은 틀렸고 이렇게 틀렸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것도 없어요.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룰 수 있어요.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친구의 말도 교우들의 말도 자녀들의 말도 그 누구의 말과 생각도 틀렸다고 정죄부터 하지 마시고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처 안 받아요. 괜히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또 상처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극복이 되기 시작해요. 자,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안 볼 사람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영원히 안 볼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혹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또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마치 영원히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내가 이성의 내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감정이 폭발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배당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지배당해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온유하고 덕이 있었던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으면서 선교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이 감정이 상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랐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가에 대해서도 아, 마가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하면서 마가를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후에는 어떻게 서로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마무리를 아마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어쨌든 힘이 다투었어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화됐던 거죠. 바나바는 조카였던 마가에게 좀 더 관용의 마음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 마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키프로스 섬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육로를 이용해서 북쪽으로 이전에 세웠던 그 터키의 각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떠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누구든 이 순간의 감정이 폭발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 볼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면요, 다 만나요. 다 또 얘기가 들려와요.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과 직접 마주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아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아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좋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쁜 얘기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부정적인 얘기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감정 섞인 부정적인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를 아는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해하시겠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계실 생각이. 그럼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를 멀리하기 시작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또 서로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 젊은 부부들, 특히 젊은 부부들 중에는 감정이 격해지다면 꼭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싸우다 보면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대여섯 살 때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시고 두 분 다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이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고아로 살았어요, 그렇게. 1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 같은 건 안 한다. 제가 성장기를 너무 아픔 속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아픔이죠. 브로큰 패밀리는 가정의 아픔이죠. 그래서 나는 이혼 같은 건 절대 안 한다.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사모님과 저는요 완전 반대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공통분모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맞는 게 한 가지도 없다. 저는 겉절이 생김치를 좋아해요. 막 우리 권사님 막 버무려서 가져오시면 그거를 즐겁게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확 쉬어 비틀어져야 먹어요. 내가 먹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사모님이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맞는 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생활 패턴도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만났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반대인지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반대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혼 때는 같이 살잖아요. 연애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게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춰야 될 게. 그래서 신혼 초에 저희가 좀 싸웠어요. 다퉜어요. 뭐 다툰다고 해서 뭐 엄격 되게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말다툼을 좀 했어요. 아,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게 말다툼이 좀 오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서로 감정이 상하더라도 속에서는 계속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잖아요. 감정이 막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던 순간에도 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싸울 때? 어차피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싸우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감정 풀고 빨리 이해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첫째는 이혼이라는 건 우리 역사에 아예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한다. 그리고 싸워도 같은 침대에 썬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세운 원칙이에요. 그 제가 세운 원칙인데 그대로 딱 하니까 저희가 27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더 잘 살고 있죠. 그 신혼 때보다 저는 사실은 지금이 더 좋아요. 신혼 때보다. 지금 훨씬 좋습니다. 이 교우들 사이에도 서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때문에 교회 나온 게 거룩해질 수도 있고요. 서로 교회 오면 마주치야 되잖아요. 마주치기 싫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서든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딴 데 가면 또 없는 줄 아세요? 거기에도 또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또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특히 이 세부, 야 세부 교민사면 사회는요 정말 좁아요.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알아요. 여러분의 정보를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만 건너서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영원히 안 볼 사람 없어요. 예, 영원히 안 볼 사람 없어요. 세부에서 특히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못하게 되면 세부를 떠나는 거예요. 아, 힘든 거야. 힘드니까 한국은 좀 이게 좀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이게 한국가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영원히 안 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관용, 즉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만 참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인내와 수고를 보상해 줄 그날이 오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감정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안 볼 사람 없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야.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건 계속 평생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영원히 안 볼 사람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두 가지 우리 말씀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틀린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다. 영원히 안 볼 사람은 없다. 예. 살다 보면은 분명히 감정이 상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랑 다른 것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정말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안 볼 사람은 없어요. 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끝을 잘 맺는 것도 해야 돼요. 잘 끝내는 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잘 끝내는 거. 그래서 잘 끝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요. 여러분 특히 세부는요. 쇼핑몰 가면은 만나고요. 식당 가면 만나고 한국인들 가는 데가 뻔하잖아요. 그 만나요. 그 어떻게 해요? 즐겁게 인사해야지. 잘 지냈냐고 인사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도 전에 제가 마음 아프게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밥 먹으려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날 못 본 척 하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아유 잘 지내셨냐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근황도 물어보고 그리고 인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잘 지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사실은 제가 그분이랑 결별할 때 결별할 수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별할 수 있어요. 결별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90도로 인사를 절했어요. 고맙다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90도로 제가 절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잘하는 방법을 자꾸 익히고 훈련하고 또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데 서로 못 본 쪽에 밥이나 빨리 먹고 가자 이러고서 체해요. 체해. 큰일 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럼 천국 가는데 저기 있어.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나를 자유케 하소서.